서울 부산 왕복 가능한 전기차가 나온 것 같다. 이렇게 가면 근데 진짜 장거리 갈만 하겠다.
그쵸.
아무것도 안 해도 되잖아. 지금부터는 제가 이제 손, 발 모든 것에 이제 자유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승차감 되게 좋아요.
네.
캐드릴락의 승차감이 이렇게 좋았나? 이 트럭이 차선을 넘을 듯 말 듯 가는데 무서워요. 근데 얘가 바로 차선 변경해버린다. 우와. 똑똑하다. 안녕하세요, 합권 시청자 여러분. 리빌리티 유종윤 기자입니다. 저는 오늘 부산 모빌리티쇼 지금 취재를 가고 있는데요. 캐딜락 에스컬레이드 IQ를 타고 전기차 충전 없이 한 번에 부산까지 갈 수 있는지 혹은 얼마나 갈 수 있는지 볼 건데요. 멀리 가잖아요. 멀리 가면 운전이 불편한데 이 차는 레벨 2 플러스 플러스라고 하는 디카스 기능인 슈퍼크루즈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편하게 갈 수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면서 제가 이 차에 대한 매력 그리고 장단점까지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쭉 부산까지 407km고요. 4시간 한 17분 정도 걸린다고 나오네요. 현재 94%의 충전이 되어 있고 총 708km 주행이 가능하다고 나옵니다. 가면서 이제 주행 효율이라든지 실제로 주행 거리가 얼만큼 나오는지도 한번 살펴보면서 전기차의 기능 그리고 슈퍼크루즈의 기능을 다양하게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흑지원입니다. 아니, 카메라맨 최정필입니다.
이제 흑지원 입에 붙었어, 어떡해. 최정필 편집장 같은 경우에도 저랑 같이 이제 부산 모빌리티쇼 취재를 가는 상황이고요. 갈 거면 같이 가자 라고 해서 제가 꼬셨습니다. 가면서 이런저런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슈퍼크루즈 기능을 활용을 하려면 이게 버튼을 좀 여러 번을 눌러야 됩니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버튼을 먼저 누르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스티어링 휠 모양으로 된 버튼이 또 있습니다. 이거를 누르게 되면은 슈퍼크루즈를 지금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준비 상태에 지금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버튼이 있거든요. 이거를 밑으로 누르면 세팅이 되고 위로 누르면 리셋이 되는데 지금 상태에서 세팅으로 딱 딸깍 하게 되면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스티어링 휠에 초록색 바가 뜨게 됩니다. 이 바가 떴다는 건 슈퍼크루즈 기능이 활성화가 됐다는 거를 의미를 하고요. 지금부터는 제가 이제 손, 발 모든 것에 이제 자유를 가지게 됩니다. 슈퍼크루즈 기능의 가장 큰 특징이 바로 이제 핸즈프리거든요. 대신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전방 주시를 계속 해야 돼요. 그 의무만 지키고 있으면 저의 손과 발은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은 거죠. 근데 지금 저희가 차고 있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흔히 말하는 SA라고 하는 그 미국 자동차 공학회 기준으로 봤을 때는 자율주행이 아니에요. 레벨2에 해당하는 건데 운전자에게 책임 소재를 물리면서 제조사라든지 테크기업들 입장에서는 기술 수준을 조금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렇게 하면서 이제 디카스라고 하는 규정이 2024년에 생겼습니다. 디카스라고 하는 거는 레벨2지만 운전을 보조할 수 있는 기능이 자율주행처럼 구현할 수 있게 만들어준 기능입니다. 근데 한 가지 조건이 있죠. 이제 SA 기준에서도 보면은 레벨2와 3에 구분할 때 그리고 3와 4를 구분할 때 가장 큰 기준점 중에 하나가 눈입니다. 눈 아이즈 오프를 할 수 있냐 아이즈 온을 해야 되냐 굉장히 큰 기준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타고 있는 이 슈퍼크루즈 같은 경우에는 아이즈 온을 계속 해야 됩니다. 눈을 계속 크게 뜨고 있어야 돼요. 전방주시 의무로 계속해서 하는 동안에는 주행에 대한 제어권을 굉장히 차가 많이 가져갈 수 있게 만들어준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고 근데 이게 모든 도로에서 할 수 없어요. UNEC에서 정해져 있는 규정을 보면 아직까지는 모든 도로는 아니고 고속도로 같은 이런 특정 구간에서만 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이게 올해 좀 바뀔 겁니다. 근데 지금 아직까지는 그 중간 단계에 있는 상황에서 이제 GMA 슈퍼크루즈라고 하는 기능이 굉장히 좀 편하고 안전하게 장거리 주행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게 캐딜락에서 굉장히 강조하는 바입니다. 와우, 차선 변경도 혼자 합니다. 이렇게 보세요. 차선 변경 제가 안 했어요. 알아서 하는 거예요. 이게 운전을 얘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구간이 국내 도로 이제 고속도로 그리고 고속화도로 단선도로 등에 약 한 23,000km 가량의 지금 도로에 대한 HD맵 정보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고속도로 같은 곳에서는 대부분 그냥 스스로 운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슈퍼크루즈랑 FST 비교를 좀 많이 하시면은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는 저희가 타고 있는 이 차량은 HD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23,000km 가량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를 학습을 시킨 거죠. 그렇기 때문에 슈퍼크루즈 기능이 가능한 건데 FST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E2E라고 하는 인공지능이 들어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내비게이션 맵만으로도 정밀한 그런 기능이 가능해진다는 건데 그 부분은 굉장히 편할 거예요. 전 세계 모든 도로를 HD 맵으로 따기란 좀 어려울 거거든요. 사실은 비용이라든지 시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굉장히 많이 들어갈 거기 때문에 지금 글로벌적으로도 봤을 때는 E2E 기능과 이 HD 맵의 약간의 좀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활용하는 방법들을 지금 많이 찾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로서는 어쨌든 슈퍼크루즈 기능은 HD 맵을 깔려 있는 도로에서만 가능하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모든 도로가 아니라 지금 이제 저희가 타고 있는 고속도로에서 주로 많이 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안전성이겠죠. 슈퍼크루즈 기능은 GM의 그런 보고에 따르면 아직까지 사고가 한 번도 없다고 합니다. 지금 제한적인 구간에서 제한적인 기능만 제공을 하고 있다 보니 자율주행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사고의 가능성을 조금 낮춰놨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얼만큼 달렸냐라고 한번 물어봤더니 슈퍼크루즈가 국내 도입될 때 기준으로 봤을 때 8억 7,777만km를 주행을 하는 동안에 단 한 건의 사고도 없었다라는 게 GM의 설명입니다. 지금까지 기록을 보면 우리가 장거리 주행을 할 때는 조금 마음을 내려놓고 이렇게 좀 피로감을 덜면서 편하게 갈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옆에 큰 트럭이 지나갈 때 사실 저는 약간 아슬아슬한 느낌이 들긴 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스무스하게 잘 가는 걸 봤을 때 차를 좀 더 믿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생각이 드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에스컬레이더 IQ 같은 경우에 길이만 해도 5,715에 달하고 이게 그냥 에스컬레이더보다 길어요.
네.
그냥 에스컬레이더하고 에스컬레이더 ESV하고 사이에 있는 그런 길이를 가지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전폭 같은 경우에는 2,055, 전기도 1,935, 1베이스만 해도 3,460이에요. 그러니까 2차 타고 다녀보면은 옆에 시내버스 지나가잖아요.
네네.
시내버스에 타고 있는 탑승객분들하고 아이레벨이 같아요.
흔히 말하는 이제 시트 포지션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약간 좀 이렇게 내려다보는 느낌? 그래서 이런 고속도로 같은 이런 도로에서는 운전하기 되게 편할 것 같은데 오히려 또 주차장이라든지 아니면 골목길 특히나 이제 강남 뒷골목 이런 데 굉장히 좁잖아요. 그런데 갈 때는 조금만 불편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근데 생각보다는 좀 더 잘 돌 수 있는 게 후륜 조향이 같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것들도 굉장히 좀 생각보다는 잘 돌아주는 모습들이 좀 있고 그리고 이 차에는 되게 재밌는 게 어라이벌 모드라는 게 있잖아요.
네.
이제 옆으로 쓱 갈 수 있는 그런
개거를 하듯이 이렇게.
근데 사실 어라이벌 모드는 제대로 쓰기는 좀 쉽진 않아요. 근데 이제 일단 후륜 조향이 들어가다 보니까 생각보다는 쉽게 다닐 수는 있는데 그래도 국내 도로 사정을 생각을 해보면은 조금 타이트하게 꽉 차는 느낌은 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슈퍼크루즈가 아무리 운전을 잘해도 타고 있는 사람은 조금 무서워요.
그럴 것 같아요. 지금도 보세요. 옆에 우리가 컨테이너 이제 싣고 가는 트럭이 있거든요. 이 트럭이 차선을 넘을 듯 말 듯 가는데 무서워요. 근데 얘가 바로 차선 변경해버린다. 우와 똑똑하다. 이 슈퍼크루즈의 특징 중에 하나가 또 자동 차선 변경이 있거든요. 근데 그 기능 같은 경우에는 운전자가 뭔가 방향 지시 등을 넣어주지 않아도 스스로 판단을 해서 제 앞차가 좀 천천히 간다 싶으면은 추월도 하고 아니면은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는 지금 가는 차선보다 옆 차선으로 가는 게 맞을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하면은 또 차선 바꾸기도 한단 말이죠. 근데 방금 전에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는데 살짝 위험을 느꼈어요 사실. 근데 옆에 차선이 비어 있다 보니까 차선을 잠깐 바꿨다가 그 방금 전에 그 트럭이랑 멀어지고 나선 다시 2차선으로 들어온 상황이거든요. 스스로 판단을 한다는 이야기를 듣긴 했는데 잘 하는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생각보다 차선 변경을 되게 많이 하네요.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시승을 한번 했었거든요. 이제 캐딜락에서 진행했던 공식 미디어 시승회 때는 이렇게까지 차선 변경을 많이 경험을 못 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 고속도로에서는 얘가 알아서 차선 변경을 막 사람처럼 오히려 저보다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그건 좀 있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내비게이션에서 이렇게 과속 카메라가 나오면은 속도를 알아서 낮춰줘요.
거기에 맞아,
낮춰서.
맞아.
이게 근데 IQ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체 내비게이션이 좀 없다 보니까 애플 카플레이 지금 저희 지금 해놓고 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연동이 되지는 않는데 그것까지 되면은 슈퍼크루즈 정말 완벽하게 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안 그래도 그때 이제 GM 쪽에 물어봤었어요. HD 맵이랑 내비게이션 맵을 하나로 좀 통일하지 않았냐라고 했더니 그렇게 하려면은 모든 도로를 HD 맵으로 깔았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차에는 맵이 두 개가 들어가 있대요. 그래서 주행을 담당하는 쪽에는 HD 맵만 권한이 넘어갈 수 있고, 내비게이션 맵은 그냥 인포 쪽에서만 볼 수 있게. 이게 그러다 보니 사실 요즘 흔히들 말하는 SDV는 아닌 거죠.
그렇죠.
SDV라고 한다면은 하나의 기능을 여러 곳에서 활용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사실 SDV의 가장 기본 개념이거든요. 근데 전통 자동차들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기능을 다 따로따로 이렇게 제어할 수 있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그런 MCU도 들어가야 되고 ECU도 몇 개씩이나 들어가고 막 그런 건데, 사실 이 차도 뭔가 첨단의 느낌을 주고 있는 전기차긴 하지만, 이제 테슬라라든지 아니면은 요즘 흔히들 이야기하는 그런 SDV적인 영역에서 봤을 때 좀 그 부분은 아직까지는 도달하지 못했고, 조금 편한 정통 자동차 방식의 전기차라고 보시면 되는데, 글쎄요, 지금 아직까지는 좀 불편함이 많지는 않은데 하나씩 하나씩 눈에 보입니다.
이게 결국에는 캐딜락을 넘어서 GM이 전반적으로 좀 넘어서야 되는 문제 중에 하나인 건데, 네. 앞으로는 캐딜락도 그런 것들을 좀 개발해서 탑재를 할 고민을 할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해야죠. 네. 네.
그러면은 훨씬 더 SDV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개념이 더 가까워질 수 있다 보니까, 네. 한 스텝 더 나아가려면은 그것까지 분명 고민을 하기는 해야 됩니다. 특히 전기차로 계속 가겠다고 한다면요.
그거 안 하면 안 돼요. 사실 우리는 뭐 한국에서는 중국차를 많이 경험을 못 하다 보니까 테슬라만 생각을 하시죠. 근데 중국에서 판매하고 있는 차량들 대부분은 이제 다 SDV가 됐고요. 그리고 그 차량들이 중국 내부에서만 판매하면 사실 우리 그렇게까지 신경 안 써도 되거든요. 근데 유럽에 다 들어가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한국 차량들의 SDV 성능이 떨어진다. 자율주행 관련된 그런 기능들이 떨어진다. 이렇게 되면 안 팔려요, 유럽에서. 그런 부분을 대응을 하려면 현대든 GM이든 모든 이제 브랜드들이 다 SDV 쪽 넘어가야 되는 상황이죠.
지금 약간 비가 오기 시작을 했는데, 이제 앞차에서 이제 계속 물보라가 일어나다 보니까 이제 시야 걱정이 좀 아무래도 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근데 생각보다 되게 잘 잡아주네요.
그런 부분은 확실히 이제는 웬만하면 잘하나 봐요.
있죠.
아예 시야 확보가 안 되는 폭우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는 웬만해서는 다 잡아주기는 하는데,
네.
핸즈프리로 한다는 거를 생각을 해보면은 기대 이상인 것 같긴 해요.
이게 제가 핸드폰을 들잖아요. 그러면 여기 카메라가 제 눈을 디텍팅을 못해요. 보세요,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파란 줄이 깜빡깜빡깜빡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전방 주시를 하라고 이제 저한테 먼저 시각적으로 경고를 주는 거고, 만약에 제가 이걸 무시하고 계속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화면이랑 여기 헤드업 디스플레이 상에 빨간색으로 경고를 줘요. 운전 똑바로 안 할래? 약간 이런 식으로. 그럼 핸즈프리 운전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순간적으로 비활성화가 됩니다. 그럼 이제 제가 다시 앞을 보고 스티어링이랑 휠을 되도록 잡아주면 다시 이렇게 초록색 바가 뜨면서 다시 활성화가 되죠.
근데 이게 생각보다 되게 예민해요.
엄청 예민해요.
이게 핸드폰의 문제가 아니라 조금만 왼쪽을 보고 있다던가 오른쪽을 보고 있다던가 그게 조금만 방향을 틀어주면은 바로 이 핸즈프리 이제 꺼진다.
맞아요.
잡아라. 이렇게 경고를 줍니다.
여기 뒤편에 대시보드에다가 이런 핸드폰 화면을 예를 들어서 켜놓고 뭐 야구를 본다거나 축구를 본다거나 영화를 본다거나 이렇게 이제 태블릿이나 이런 핸드폰을 설치를 해서 보고 있으면, 자, 보세요. 여기 이렇게 제가 두고 나서 보고 가면은 시선의 위치는 얼핏 봤을 때는 전방 주시처럼 보이죠? 근데 나는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핸드폰 화면에서 나오고 있는 영상을 보고 있어. 그러면 과연 이 무서운 디텍팅 카메라는 내 눈을 어떻게 볼 거냐라고 실험을 해봤는데 얘는 구분을 못합니다.
사실 좀 한계점이기는 해요. 여러 가지 요소를 통해서 운전자를 감시를 해야 되는 그런 환경들이 분명히 있는데,
네.
일단 대부분의 차들이 아이 디텍팅으로 이거를 감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다른 것을 하고 있냐 안 하고 있냐, 그리고 이제 머리의 각도, 눈의 위치 이런 것들로 하고 있다 보니까 눈만 정면으로 보고 있다라고 인식이 되게 되면은 그대로 이제 뚫리게 되는 거예요.
아이 디텍팅도 또 이렇게 약간 허점이 있네요. 이게 이제 이런 첨단 기능 말고 기본적인 차의 그런 기능적으로 봤을 때 좀 불편한 부분이 하나둘씩 보이거든요. 일단 차 굉장히 크고 넓잖아요. 지금 옆에 전폭이 아까 2055라고 하면 서장훈 선수가 옆으로 누워있는 거랑 같아요. 그렇게 옆으로 긴 차인데 사이드 미러 각이 좀 이상합니다. 아무리 맞춰봐도 잘 안 돼요. 이게 광각 미러가 지금 달려있기는 한데 바로 옆에 붙어있는 차량이 잘 안 보일 때가 있어요 지금. 물론 뭐 여기에 지금 보시면은 그 블라인드 스팟에 경고를 주고 있는 기능이 들어가 있어서 제가 뭐 실수할 일은 잘 없기는 한데, 근데 그 노란불이 들어오는 걸 못 보고 그냥 사이드 미러만 보고 운전할 경우에는 뭐 사고를 낼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지금 번쩍번쩍 몇 번 들었습니다.
그래서 방향 지시등을 작동을 하면은 이제 그쪽 방향에 이제 카메라를 보여주기는 하는데.
그쵸, 여기 화면에서 띄워주기는 네. 하죠.
근데 이게 그렇단 말이에요. 방향 지시등을 켠 다음에 확인을 할 수 있게 되다 보니까.
네.
저희의 뒤에서 오고 있던 차는 놀래요.
아.
저 큰 차가 갑자기 나 못 봤나 이 생각 들면서 되게 놀래요.
무서울 수 있겠다. 네. 아, 그렇네요.
그래서 네. 하게 되는 습관이 뭐냐면은 어라운드 뷰를 먼저 켜요.
아.
주변을 먼저 살피고 그 다음에 갈 수 있으면은 그때 방향 지시등을 켜게 돼요.
아, 그거 되게 불편하네요. 네. 그거는
이게 어쨌든 조수석 쪽에 있는 사이드미러가 그런 모습들이 좀 있다 보니까
네.
운전자 입장에서 액션이 좀 늘어나게 되는 측면들이 좀 있습니다.
직관성이 조금 떨어지네요 그렇게 되면. 네. 그리고 이제 이 방향 지시등을 넣으면 그 양쪽 사이드미러 하단에 붙어있는 카메라가 그 도로 상황을 보여주긴 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중앙 디스플레이에 이렇게 화면을 보여준단 말이죠. 크게 띄워주는 건 좋은데 그 순간에 내비게이션 화면을 못 봐요. 그 부분 좀 불편하고.
방향 지시등을 끄면은 이 에스컬레이더 IQ에 들어가 있는 기본적인 인포테인먼트의 홈 화면처럼 한번 딱 나왔다가 카플레이가 다시 작동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능을 껐다가 다시 켰다 약간 이런 느낌? 갭이 좀 있어요.
그거는 아무래도 이 칩 성능이 좀 더 떨어지는 게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최신 칩들 같은 경우에는 순간순간 즉각적으로 다 바꿀 수 있고 거기에 들어가 있는 소프트웨어 기능도 사실 당연히 알트탭처럼 바로 넘어가는 게 당연한 건데 뭔가 좀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은 GM이 부족한 게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이 점점 세지네요. 그런 걸 좀 제외하면 여전히 아직까지는 편하고 좋습니다. 이렇게 가면 근데 진짜 장거리 갈만하겠다.
그쵸.
아무것도 안 해도 되잖아.
장거리 아, 가다 보면 힘들어지는 게 몸이거든요, 사실.
맞아요.
계속 이렇게 앉아있는 자세로 가니까 몸이 힘든 게 좀 커요. 일단은 시트가
좋아.
쇼파 때문에요, 쇼파.
미국 쇼파.
자격이에요.
아시죠? 미국 쇼파. 네.
리클라이너급이기 때문에 네. 일단 몸이 너무 편합니다.
또 제가 약간 좀 까탈스러워서 소재 되게 따지는데 이 손에 닿는 이 소재, 몸에 닿는 이 소재의 그 촉감이 너무 좋아요. 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뭐 캐딜락이 항상 강조하는 아메리칸 럭셔리, 럭셔리 맞나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이 차는 거의 뭐 럭셔리에 근접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디테일적인 부분은 부족하게 많습니다. 미국이 다 그래요. 근데 정말 우리가 생각하고 있었던 미국 차의 느낌을 갖고 이 차를 딱 타보면 깜짝 놀라요. 정말 많이 발전했어요.
고급스럽게 잘 만들었다 이런 느낌 받을 수 있어요.
고급스러워요 진짜. 뒷좌석도 정말 많이 좋아졌고 사실 1년만 본다면은 렌즈로버랑 에스컬레이드랑 비교를 해보면 이제는 많이 떨어지는 느낌이 사실 안 듭니다. 자, 저희가 지금 충주 휴게소를 도착을 했고요. 저희가 지금까지 달려온 게 얼마나 될까요?
한 123km 정도 달렸고요.
네.
287km 남아있고 앞으로 3시간을 더 가야 되거든요.
저희가 출발할 때 이제 배터리가 94%로 출발을 했죠. 네, 705km 갈 수 있다고 나왔고요. 근데 지금 중간 정도 왔을 때 여전히 지금 배터리는 618km 갈 수 있다고 합니다. 저희는 밥 먹고 이따 올게요. 안녕. 네, 저희가 이제 충청도에서 경상도로 넘어왔고요.
저희 아까 잠깐 쉬는 동안에 그거 찾아봤잖아요. 이 차의 무게가 4280이에요 그러니까 4.3톤이거든요
네, 4.3톤.
그러니까 포터 4대가 와도 못 실어요 다. 그런 무게를 갖고 있는 건데 단순히 배터리를 많이 실었으니까 가능하다 이거는 네. 아닌 거죠.
맞아요. 배터리 이제 총량이 200kW가 넘게 지금 굉장히 많은 용량의 배터리가 들어가 있기는 해요. 근데 자동차 무게가 4톤이 넘는다는 건 어마어마하죠. 우리가 2톤 넘으면 진짜 미쳤다고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내연기관차 이야기할 때. 그리고 최정필 편집장이 찾아보니까 우리가 그렇게 무겁다고 뭐라고 했던 허머 EV보다도 400kg 정도 더 무겁죠. 네.
허머 EV가 3820 정도 나왔었으니까
네.
허머 EV가 이것보다 가벼워요.
아 진짜 무겁긴 무겁네요. 야 이게 고속도로에서 효율이 좋네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저희가 아까 충주에 잠깐 들어갔었죠. 충주에 들어갈 때만 하더라도 체크됐었던 평균 전비가 4.5 내지 4.8이었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저희가 지금 충주에서 다시 출발해서 지금까지 18.3kWh가 나오고 있거든요.
엄청나게 돌리네요.
말이 안 돼요.
이 차에 지금 배터리 총 용량이 205kWh란 말이에요. 지금 저희가 중간에 한번 껐다가 다시 리셋을 했는데 현재 연비가 4.1km/kWh니까 이거를 단순히 계산을 해보더라도 약 한 805km 네. 정도 지금 갈 수 있다라고 나오니까 공인 주행 거리가 739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또 아무리 뭐 SOH를 빼고 한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지금 멀리 갈 수 있는 네. 역시나 미국 차들은 이렇게 크루징을 할 때 연비도 좋고 네. 전비도 좋고 그리고 승차감 되게 좋아요.
네.
저는 지금 계속해서 오면서 느꼈던 게 캐딜락의 승차감이 이렇게 좋았나? 사실 SUV 승차감이 세단이랑 비교하면 좋기는 어렵잖아요.
그렇죠. 에스컬레이더 IQ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배터리도 무겁게 들어갔고 전체적인 크기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게 승차감을 잘 만지지 않으면 좋기가 쉽지 않은데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지금 잘 만져놨어요.
저희가 타고 있는 에스컬레이더 IQ는 사실 LG랑 같이 만든 얼티원 플랫폼을 쓰고 있다 보니 조금은 다르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좋아요.
사실 캐딜락 다른 모델들을 타보면은
네.
그러니까 뭐 XT6나 과거에 나왔던 XT4나 이런 SUV 라인업으로 타봐도 조금은 좀 진득해요.
맞아요. 모노코크인데도 네. 불구하고 편한 느낌이 좀 덜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되게 진득해가지고 강하게 잡고 있어서 꾹 눌러주는 그런 느낌의 승차감을 많이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을 갖고 있었는데
네.
이거는 그런 느낌보다는 되게 그냥 스무스해요.
맞아요.
매끄럽게 넘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팅이 약간 전형적인 미국 차랑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네. 전기차로 전환을 하면서 기존의 노하우가 그대로 안 넘어가는 게 되게 많은데
네.
그중에 대표적인 게 서스펜션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어떻게 유지를 하느냐.
진짜 하체 만지는 기술은 진짜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요. 진짜. 더군다나 다들 뭐 엔지니어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전기차 되면 배터리 때문에 너무 무거워요.
네.
무게중심이 중간에 딱 있다 보니까 좋을 것 같죠. 근데 너무 무거워져서 거동이 안 나와요. 막 이런 이야기 하는데 그거를 세팅값을 조금 간단하게 해놓으면 튕겨 나가고 조금 너무 무거워서 이제 좀 가볍게 해놓으면 안 나가고 뭐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일 걱정하는 게 사실은 터지는 거예요.
아.
어중간하게 맞추면은
네.
눌리는 것도 못 받고 네. 튀어나오는 것도 못 받아져서 터지는 경우가 되게 많다고요. 아,
그럴 수도 있겠다.
되게 조용하지 않아요?
그렇네요.
차급이 있으니까 조용한 건 아니에요.
엄청 조용했구나.
저희가 아까는 뭐 100 아니면 지금은 110 도로 사정을 맞춰서 이제 속도 맞춰서 가고 있는데 이 정도면은 사실은 다른 차들 뭐 한 70, 80 정도 가는 거랑 비슷한 정도?
그 정도도 네.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진짜 조용해요. 이 차 사이드 미러 엄청 크거든요. 진짜 사람 머리통보다 더 커요.
네.
근데 이 정도로 풍절음이 세게 안 들린다고?
그리고 우와. 타이어 문제도 있기는 하겠지만
네.
노면 소음도 잘 없어요.
많이 안 올라와요. 사실 전기차는 오히려 이게 엔진음이 안 들리니까 이런 풍절음이라든지 노면음에 훨씬 취약하거든요. 더 크게 들리고
네.
근데 진짜 방음 처리를 잘한 것 같네요 이 차는.
그리고 이 차의 특징 중에 하나는 엔진이 없으니까
네.
앞에 수납 공간이 있잖아요.
맞아요.
이게 넓은 거는 알고는 있었는데
네.
이번에 저희 짐 실어보니까 좀 놀랐죠?
맞아요. 저희가 출발할 때 캐리어 큰 거랑 근데 또 뭐 짐 가방이랑 실었어요.
조금 남았어요.
남아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 차의 앞쪽 수납 공간의 그 용량이
네.
웬만한 중형 SUV급 될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만약에
남았죠.
기내용 트렁크 네. 이런 것이 있잖아요. 두 개는 그냥 들어갈 것 같고
두 개 아니 한 네 개
네 개까지도 충분히 들어갈 것 같다.
네.
그런 생각도 들어요.
기내용 트렁크는 네 개 넘게 들어갈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좀 함정이 있어요. 밖에서 그거를 조작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안에서 조작을 하거나 아니면 네. 차 키로 조작을 해야 돼요. 사실 이 차의 가격이 한 2억 7천 정도 되잖아요.
2억 7천! 와! 네.
IQ-L은 조금 더 비쌉니다. 2억 8천 정도 하는데 네. 2억 7천이면 사실 선택지가 참 많아요.
너무 많죠.
참 많은데 그래도 에스컬레이드는 에스컬레이드만의 그 시장이 있단 말이에요.
네. 사실 IQ는 많이 팔 수 있는 차는 아닌데 근데도 잘 팔려요. 네. 잘 팔리고 계속 성장을 작년에 해왔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지금 전기차 보조금이 없다 보니까 판매량이 저조하긴 하지만 뭐 이 차는 사실 보조금 대상이 아니에요. 비싼 차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미국 내에서 지금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이 줄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 차도 지금 거기에 대한 타격을 간접적으로 입고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판매 측면에서 그리고 이제 브랜드 인지도를 끌고 나가는 그런 앵커 역할을 하는 차량으로서 봤을 때는 굉장히 성공한 차량이다. 캐딜락이 어쩌면 약간 좀 많이 뒤쳐져가는 그런 프리미엄 브랜드였는데 이제는 오히려 좀 더 힙한 브랜드로 지금 바뀌어가고 있는 걸 보면 되게 머리를 잘 쓴 거죠. 똑똑하게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모든 전기차의 우리 한국에서의 기준이
서울은 부산이니까
네, 부산 가냐? 이거였는데 이제는 부산 갔다 오냐? 이걸로 네. 이제 점점 바뀔 것 같고 근데 이 차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용량이 크고 주행거리가 길지만 뭐 최근에 출시한 BMW iX3를 비롯해서 이제 새롭게 나오는 전기차들 보면은 배터리 용량은 그만큼 늘리지 않으면서도 좀 높은 효율을 가지고 주행거리가 이제 500, 600, 700 나오는 차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실제 주행에서는 진짜 이제 서울 부산 왕복하는 차들이 점점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주행 거리가 어떻게 뭐 된다, 뭐 한번 어디 갈 수 있냐, 뭐 중요하긴 하겠지만 그게 네. 전부는 아닌 것 같고,
그쵸.
효율을 얼마나 잘 낼 수 있는가, 그리고 그 가는 동안에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이제 SDV의 핵심이 되는 거니까.
네.
그리고 그거를 얼마나 우리가 편하게 갈 수 있는가. 저희는 그걸 오늘 슈퍼크루즈로 좀 경험을 한 거고요.
네네.
그게 또 핵심이 될 것 같아요.
진짜 편했어요.
네.
운전은 정말 한 번 했나?
직접 한 거 한 5분 될까요?
5분도
안 될 것 같은데.
제가 1, 2분 정도? 아, 정말 너무 좋습니다.
그 저희가 뭐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차선변 기억을 이제 스스로 이렇게 막 하잖아요.
네.
꽤 먼 거리를 측정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뒷차의 흐름에 좀 방해를 줄 것 같다
네.
하면은 우리가 차선을 옆으로 옮겨주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저 몇십 미터 뒤에서 빠르게 붙을 때 차가 알아서 비켜주더라고요. 그리고 그 차가 지나가고 나면은 다시 그 차선으로 복귀를 하거나 이런 걸 보면 그냥 단순히 디텍팅의 기능을 넘어서 이 흐름에 좀 방해가 되지 않게 만드는 그 알고리즘도 굉장히 좀 잘 짜져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시대가 실제로 우와 방금 제가 안 했어요.
저 어떻게 했지?
방금 저희가 차선 변경을 하려고 하는데 그랜저 차량 한 대가 굉장히 빠르게 저희를 추월해서 갔거든요. 근데 만약에 들어갔으면 사고가 났을 텐데 제가 그래서 혹시나 싶어서 개입을 하려고 했더니 얘가 알아서 안 들어가고 있다가 지금처럼 이렇게 차들이 다 지나가고 나니까 다시 차선 변경을 하는데 알고리즘 되게 잘 짜여 있는 것 같아요.
네, 잘 짜여 있는 것 같아요. 되게 보수적으로 짜여져 있고 보수적이라는 건 안정적으로 짜여 있다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것만 잘 해줘도 사실은 되게 좋은 점수 줄 수 있는데 그런 건 되게 잘 해놓은 것 같아요.
재밌습니다.
네.
신기하고 재밌고 편하고 자 이제 저희가 어느새 부산이에요.
네,
이야기 하다
왔어요.
보니
다 왔어요.
진짜. 주로 제가 많이 써봤던 이제 HDA2 이런 기능들이랑 좀 많이 비교를 해보고 또 BMW나 벤츠의 주행보조 기능도 굉장히 좋거든요. 그런 기능들이랑 비교를 해보더라도 다른 차원이 맞는 것 같고요. 좀 이런 기능을 빨리 다른 제조사들도 현대기아를 포함해서 그런 우리 제조사들도 좀 빨리 이런 기능을 많이 쓰면 좋겠다. 우리도 할 수 있는 능력을 빨리 갖춰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벡스코 다 왔습니다.
와, 진짜 다 왔어.
이야 총 주차를 완료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은 차가 하셨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이제 부산까지 도착을 해보니까 현재 배터리는 47%가 남았고요. 그리고 주행 가는 거리는 389km가 지금 아직도 갈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이 정도면 거의 뭐 네. 사실 조금만 아끼면서 가면 충전 안 하고도 갈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이 될 것 같고요. 서울 부산 왕복 가능한 전기차가 나온 것 같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가능한 것뿐만 아니라 거의 손은 안 대고도 차가 스스로 갈 수 있는 그런 차가 나왔다.
그렇죠. 네. 아, 재밌네요, 진짜. 네.
네. 일단은 너무 잘 간다는 거에서 놀랐고, 네. 사고 회피도 어느 정도 해준다. 그렇죠. 그것도 좀 재밌는 포인트였고, 굉장히 넓은 공간을 갖고 있다 보니까, 아까 저희 앞쪽 트렁크 공간 얘기했잖아요. 그런 공간들도 좀 넉넉하게 갖춰져 있고, 캐딜락의 새로운 매력들을 좀 같이 보게 된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타보니까 진짜 FSD, 자율주행, 그리고 뭐 새롭게 선보일 그런 주행 보조 기능에 대한 비교도 계속 해보면 재밌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네. 저희가 시승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재밌고 다양한 소식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앞과 리빌리티 유종훈이었습니다.
카메라 가진 최정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